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예수님은 여기에서 또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성령이 교훈한 공과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특별히 주님이 버가모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시 버가모의 상황이 결코 지나간 옛일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 서신 가운데의 교훈과 경계가 우리와 관계있을 뿐 아니라 이 서신의 약속까지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효력은 당시보다 더욱 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당시의 죄악의 교훈의 결과 성숙, 증가의 시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서신 중에서 말하는 교회의 상황은 가장 부패하였고 어두움이 짙어가지만 이 가운데의 약속은 도리어 생기가 가득하고 대단히 광명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특별한 상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기업을 얻으려 한다면 정해진 길에 따라 반드시 고난과 시험과 전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아직 길에 있는 사람들을 안위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의 청사진은 마치 우리가 전쟁터에 있지 않고 이미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은 듯합니다. 이 약속은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만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믿는 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모하는가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흰 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고 주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사모하는가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사랑을 교환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는지. 무릇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버리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충성에 따라 상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계속해서 영적인 의미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의 요점을 언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원래 글자의 표면적인 뜻에 따라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비록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먼저 영적인 의미를 보고서 문자적인 사실을 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비유, 징조, 기호 등등을 제외하고 글자의 표면적인 뜻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영적인 의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음으로 인해 문자적인 뜻을 말살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문자적인 뜻에 따라 해석하고 후에 영적인 뜻을 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 약속의 처음 반에 대해서 우리는 예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후에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에 부활의 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여전히 먹고 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가운데서 백성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감추었던 만나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믿는 이들 가운데서 이기는 자라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후반부를 봅니다. 이 흰 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만나와 흰 돌이 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 안의 것으로부터 차용된 것임을 압니다. 예전에 바로가 요셉에게 새 이름과 반지를 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 새 이름과 흰 돌을 그분의 이기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이름은 비밀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비밀한 이름은 오직 이기는 자라야 얻을 수 있습니다. 안디바의 이름이 사람들이 아는 바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이기는 자의 이름 역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부활한 몸을 공급할 만나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장래에 실제적으로 소중한 흰 돌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문자적인 뜻에 따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뜻 외에 또 많은 심오한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뜻의 방면에 따라 말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먼저 감추어진 만나를 봅니다. 만나는 광야의 양식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없었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그쳤으며 오직 광야 중에서만 내렸습니다. 만나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만약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굶어 죽게 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양식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나타내시어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모하고 애굽으로 가고자 생각할 때는 애굽은 아주 풍족한 곳이고 맛좋은 식물들이 많이 있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주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도록 준 것입니다. 몸은 광야에 있고 마음은 애굽에 있는 사람은 만나를 귀한 것으로 생각지 않고 도리어 애굽의 맛을 사모합니다. 몸은 버가모의 교회 안에 있고 마음은 세상 안에 있는 믿는 이는 자연히 발람의 교훈과 발람의 헌물이 가장 입맛에 적합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몸과 마음이 다 교회 안에 있는 버가모에 이기는 자들은 그들이 거친 것이 다만 하나의 광야에 불과함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만 광야의 양식, 곧 만나만을 먹기 원합니다. 버가모에 믿는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지만 주님은 만나를 그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비교입니까? 물론 이 만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자신을 만나가 표명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만나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언약궤 안에 두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감추어진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릇 금세의 상을 거절하는 자는 모두가 장래의 만나를 먹을 것입니다. 금세의 진수성찬은 우리가 비록 이를지라도 우리는 독수리의 양식을 먹을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앉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왕이 주는 것들을 잃을지라도 우리의 멜기세덱은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얻게 할 것입니다. 만나는 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광야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서로 접촉하고 가장 낮은 위치를 취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믿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여기에서 서 있는 위치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만나가 어떻게 언약궤 안에 감추어졌는가를 말합니다. 이 일부분의 만나는 지송서 안에 놓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예전에 어떻게 세상에 오셨으며 지금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남겨둔 분깃이 되는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차례 광야에 있었고 영원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념합니다. 이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예전에는 여기에 계셨고 지금은 영광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결코 매일매일의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증거가 된 만나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광야 생활의 환경과 서로 접촉하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지금 언약궤에 금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는 하늘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을 표시한 생명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승천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세상에 오신 적이 있는 사신적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비록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거스림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시 광야에서 많은 특별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전에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만약 이러한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전진하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분은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양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의 그분의 영광을 누려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교통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비록 감추어지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만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후에 하늘에 들어가 모든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이는 그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한 이 역시 그분이십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여기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대우가 그분이 예전에 받으셨던 대우의 천만분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배도와 유전의 때에 하나님은 그분 앞에 감추인 것을 그분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드러나고 대중 앞에서의 현재의 행위를 떠나서 지성소 안에 은밀한 곳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미 세상과 연합했습니다. 교회는 이미 높은 위치에 섰고 세상에서 무사람들이 바라보는 위치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미 죄악의 행위와 잘못된 교리가 있습니다.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히 교회와 세상과의 분별을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만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천하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만나가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이라면 이 만나는 결코 드러나는 사람, 교회와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생명에 있어서 자라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아들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범죄한 세상과 배도한 교회와 연합할 수 없습니다. 흐름에 따라 더러움에 합하는 것은 자연히 영적인 능력이 필요 없게 됩니다. 교회와 세상은 모두 당신을 수면 위에 뜨게 하여 뭇 사람들로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련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신이 가지 않아야 할 곳으로 보낼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뭇 사람들의 눈에 당연히 감추어진 것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과 감추어진 만나는 서로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엇이 감추어진 만나인지를 압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것을 사모합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가 당시 세상에 계셨을 때의 모습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귀히 여기시고 그분을 소중하게 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의 귀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정을 표시하고 그분의 아들의 세상에서의 생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반드시 병이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추어진 생명은 감추인 만나를 이해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련합니다. 비록 감추어진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도리어 사람들의 가장 심한 경시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만이 마음에서뿐 아니라 행위에서도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자만이 감추어진 만나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마음과 행위가 반대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폐역과 순복, 교만과 겸손, 거친과 온유는 원래 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실 때 만나가 된 모양을 사모한다면 나 자신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그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모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참으로 광야의 생활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만나를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냉담한지. 만약 우리가 이렇게 냉담하다면 비록 우리에게 주는 감추어진 만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당시의 주님과 함께 동일한 위치에 서서 참으로 그분의 버림받음의 사랑스러움을 알기를 원합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로 가나안의 상황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가나안의 감추였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양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나는 예전에 늘 먹던 것입니다. 감추인 만나는 우리로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감추인 만나는 광야로부터 거두어들인 것이며 또한 광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못 쓰게 변하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에서 영원한 기념이 될 것입니다. 한번 만나를 먹었던 것은 감추어진 만나를 통하여 예전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얼마나 좋은 맛이 있었으며 어떻게 마음에 힘을 더해줬는가를 영원히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백한 것입니다. 감추어진 만나는 바로 우리가 한번 맛보았던 것이 어떻게 기념으로 남아있는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금세 가운데 그리스도를 누린 것과 같이 영세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이 맛을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금생과 내세는 얼마나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늘 그것들을 너무나 나누어 놓습니다. 우리가 영세에 들어갈 때 모든 복이 다 같다는 것은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다 완전하게 변한다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유리를 사이에 두고 보는 광경은 영원히 지나갈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물론 영원히 단절될 것입니다. 예전의 상처와 실패는 자연히 더 이상 고뇌의 느낌을 우리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복락의 자는 자연이 모두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세의 영적인 체험과 노정이 장래에 조금도 영향이 없단 말입니까? 여기에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동일한 뜻을 나타내는 많은 장과 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 바뀜으로 잠시 말하지 않기로 합시다. 지금은 다만 우리 앞에 놓인 것만을 말하기로 합시다. 예전에 광야에 내린 만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반드시 예전에 이미 광야에 있었고 만나를 예전에 받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지금 받는 것은 예전에 이미 받았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의 새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옛 체험을 새롭게 다시 복습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더 이상 만나로 예표된 버림받은 자가 아니십니다. 만나는 가나안의 소유물이 아니며 가나안으로 가지고 들어갔을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을 절대적으로 기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의미는 특별히 깊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얻는 영적인 체험, 걷는 영적인 노정은 영원히 보존될 것입니다. 기쁨은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영세 안에서도 어느 때나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 주님을 위해 한 일 및 주님 안에서의 모든 체험은 주님의 이기심을 실천한 것이든지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든지 혹은 주님의 사랑을 맛본 것이든지 모두 영세 안에서 복습하는 체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생에서 얻은 것이 결코 내생 안에서 잃는 것이 아님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때문에 감추어진 만나는 우리에 대하여 가장 엄격한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생명은 사람들이 말하는 바 장래의 영원한 생명과 구분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금생과 내생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장래에도 사람을 만족해 하는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얻는 기쁨은 영세 안에서 또한 마치 돌을 연못 가운데 던졌을 때 파동이 연못가에 이를 때까지 계속 그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느낄 것입니다. 사람이 지는 책임은 다만 금생에서 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살 때 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상 혹은 형벌을 받습니다. 금생의 행위가 내생에 관계하고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할 때 우리는 마땅히 조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이미 우리를 동일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각 사람이 다 동일한 위치를 얻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리게 됩니다. 위치는 비록 서로 같은 것이지만 예전에 광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광경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도 역시 다른 기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예전에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누렸던 기쁨을 누리는 것 역시 다릅니다.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모두가 영세의 상이며 금생의 체험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적인 체험은 영세 안에서 기쁨의 기념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념 가운데에는 현재 체험의 때와 같이 뒤따르는 모든 고난은 없습니다. 체험이 적은 사람은 기념하는 것이 적습니다. 체험이 많은 사람은 기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순수한 기쁨이며 그 가운데는 금세의 고초가 조금 더 섞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광경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세상은 참으로 하나의 광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시험과 반대를 만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비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모두 어두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영원한 팔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강림하는 것이 어떠한 은혜인가를 압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낫느니라. 환난 가운데에서야 우리는 한 형제가 사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환난만이 당신으로 하여금 무엇이 한 형제인가를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우리는 영광의 주님이 누구보다도 더 우리와 친근하다고 느낍니다. 이 사상은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며 나타내고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고난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위하시는가를 아십니다. 이러한 낮춤은 얼마나 기묘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나그네 된 자의 체험이 있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 가난해 보지 않고서 다만 우리의 가난을 위해 주신 은혜를 얻고 부요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이 강림하시고 세상에 오신 가장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오직 광야에서 만나를 맛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감춰진 만나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를 제외하고는 결코 다른 곳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누리려면 광야에 가지 않고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성질을 잃은 믿는 이들은 이미 이 세상을 광야로 간주하지 않고 도리어 안락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만나를 양식으로 얻기를 바라겠습니까?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가나안에 있게 되었지만 만나를 구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체험이 없습니다. 오직 광야를 거친 사람들이라야 나는 만나를 먹어보았다. 나는 만나의 맛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나의 맛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의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또 우리에게 그것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자이시며 또한 꿀 섞은 과자 같으십니다. 꿀이 아닌 것은 꿀을 너무 많이 먹으면 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의 양식이며 꿀의 맛이 있으면서 꿀에 토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름 섞은 맛입니다. 영원히 촉촉한 것이고 또한 영원히 신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맛을 알려면 어쨌든 자신이 먹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만 하나의 비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것의 맛이 무엇과 같은가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다만 사람의 입에서 말하는 비교만을 알 수 있으며 결국에 그 참맛은 알지 못합니다. 먹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그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맛을 보려면 그분이 선하신가 아닌가를 봅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만나를 맛볼 기회가 있습니다. 거치지 않는 사람은 볼 수 있고 또한 남에게 들을 수 있지만 결국 개인적인 체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잃은 것은 영세 안에 이른다 할지라도 역시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더 많은 체험이 있는 것은 영세 안에서 더 많은 기쁨의 회상이 있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결코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에 대하여 만나는 또한 참으로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이 마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음을 알 것입니다. 하늘들과 그 가운데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을 경배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양식을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만나는 가나안과 상황이 다른 광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누리지만 이 체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느낌도 가장 어리석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능력은 대단치 않은 것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도 우리는 별로 사모하고 누려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장래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높은 하늘로부터 땅 아래까지 내려오셨는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마땅히 자신을 살펴볼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 누려야 할 재료를 얼마나 예비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미 이것을 얻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세상 밖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까? 혹은 우리가 실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까? 결국 이것이 아니면 저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안에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추어진 만나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각 믿는 이들의 주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즉 개인이 주님을 앙망함, 주님을 귀히 여김, 주님을 사랑함, 주님을 사모함, 주님의 귀히 여기는 체험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믿는 이들의 방면에서 어떻게 주님의 가치를 누리고 주님의 특별함을 느끼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주님에 대한 개인의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와서 주님이 약속하신 다른 부분을 보기로 합니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은 모두가 개인의 비밀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자는 믿는 이가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는가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님이 어떻게 믿는 이를 기뻐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찬성하고 선택하려고 한 사람은 그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써서 항아리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선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는 이들은 주님이 역시 그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흰 돌은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믿는 이들 각각을 사랑하시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연대 관계가 있으며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을 기뻐하시는 근거입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만나가 비밀한 성질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흰 돌 역시 마찬가지로 비밀한 성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 위에 쓴 이름은 새 이름이요. 또한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가장 엄격한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두 사람, 즉 주님과 그분의 믿는 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주신 자와 받는 자 외에는 그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과 그분의 충성된 믿는 이들 사이에 개인적인 비밀이며 외인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결하고 은밀한 사랑은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혼자서 받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손을 댈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안디바와 같이 이러한 사람은 죽기까지 주님을 충성되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이기는 자요. 그는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이 흰 돌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약한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님의 칭찬을 얻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감추어진 만나의 맛을 본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서 그분의 흰 돌을 얻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참으로 성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반대나 혹은 유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충성되게 증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리와의 이러한 비밀스러운 왕래를 얻기 좋아합니까? 우리는 어떤 비밀한 이름을 얻을 것입니까? 이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하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 이름으로 칭해지는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각각의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 하나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지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어떤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를 관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분은 시몬을 베드로라 이름하셨고 그분은 야곱과 요한을 보아너게라 이름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을 따라서 요셉을 바나바라 하였는데 이는 그가 가장 사람을 안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도 우리에게만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곧 주님의 안목 가운데 우리에게는 무슨 특징, 무슨 장점이 있고 그분에 의해 주목되고 기뻐하시는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광야에서 그분을 섬긴 것은 모두가 그분이 특별히 주의하시는 바입니다. 그분에게 만약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을 받는 사람의 성품과 행위를 어떻게 찬미하고 칭찬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그분이 칭찬하신 자 사이에 특별한 결합입니다. 이 결합은 곧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헤아리시는가를 말하고 주님이 우리를 좋아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가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은 항상 신부에게 그가 어떻게 그녀에게서 본 아름다움을 사모하는가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이 성령의 계시를 얻어서 또한 믿는 이들 가운데서 그들이 본 미덕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흰 돌 위에서 얻는 이름은 공중 앞에서 말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과 이기는 자 사이의 절대적인 비밀입니다. 영세가 비록 길지라도 결코 이 비밀을 누설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모두에게 많은 공통된 미덕이 있고 또한 많은 공통된 복락을 얻지만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특별히 주의하셨는가를 말합니다. 아, 영세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특징이 있어 주님에게 단독적으로 사모함을 받고 늘 잊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은 어찌 우리로 금세의 때에 더욱 노력하여 전진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새 이름은 세상에서 발생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는가와 어떤 정신과 태도로 이 고난을 받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은 곧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위해 거친 것들을 중시하심을 나타내며 또한 주님이 어떻게 은밀히 우리가 고난을 거치는 가운데 가진 태도와 품은 뜻을 칭찬하시는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고 그분을 위해 은밀하게 남겨놓은 것에 대해 주님이 또한 은밀히 우리에게 보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답을 받은 것을 알게 되지만 그들은 우리가 어떤 보답을 받고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에 대해 모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흰 돌을 얻은 것은 알지만 흰 돌 위에 이름은 볼 수 없습니다. 본다 할지라도 노력하여 상고한다 할지라도 안에 쓴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천명에 이기는 자에게 천 가지의 체험이 있다면 주님이 주의하시는 것 역시 천 가지의 다른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체험한 것이 다르고 사람들이 주님에 의해 감상되는 것 역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본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 이름이 표명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특별한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에게 특별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우리와 동일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것입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이 아는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 이름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세 안에서 천만의 성도들 중에 우리는 주님과 단독적으로 아는 비밀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입니까?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보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단독입니다. 사랑은 모두가 완전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여러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얻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다 보통이라면 이러한 사람은 분명히 친애하는 친구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은 완전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마음을 나누어 사람을 사랑하고 보통의 마음으로 그분을 대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사랑이 있으므로 그분은 단독을 원하십니다. 만약 믿는 이들이 그분에 대해 뜨거운 사랑이 있다면 역시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만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에게는 모든 믿는 이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각 사람에 대하여 또한 단독적이고 특별한 감상과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은 완전히 서로 비밀한 것이며 외인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특별한 위치가 있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나머지 천천만만의 믿는 이들에게는 없고 그들이 완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찌 주님이 완전히 나 개인을 위하시는 것처럼 불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응당 주님의 기쁨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떤 일이 이것과 능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버리는 것이 다만 사람을 만족해 할 수 없는 이 미소한 현재의 세상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전도되는 것은 어찌 우리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얻는 사람들인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며 얼마의 돼지 주염 열매를 위하여 영세의 특별한 사랑을 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를 얻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냉담하여 그리스도와 단독적으로 갖게 되는 비밀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아, 이기는 자가 되려는 사람이라야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묻기 원합니다. 역사상에서의 성취.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로마 제국의 큰 핍박을 거친 후 로마 황제에 의해 국교로 받아들여지는 때의 교회입니다. 처음에 콘스탄틴은 알프스 산의 서쪽에 있었는데 그의 수하의 브리티시와 고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었고 그의 군병들 또한 이 두 족속 사람들 중에서 나온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로마를 싸워 이기고 황제로 등극할 때 기독교를 국가가 승인하는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기는 정치의 문제를 위한 것이었지 결코 종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기독교와 이방 종교를 조화시켜서 그의 국가가 종교의 문제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국가의 신여가 되는 것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그가 곧 죽게 되었을 때에서야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환난을 거친 후에 그럭저럭 좋게 넘기려는 생각을 낳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닥쳐오는 것을 평안하게 보내는 것이 그 시대 그리스도인의 정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개를 수그리고 정부의 후한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그의 정결을 잃고 세상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간증을 잃고 황제와 세상이 교회에게 공급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믿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무엇이 교회이고 교회가 어떻게 하늘에 속했으며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본래 두 가지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의 폐교함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손을 잡았다면 교회는 간증을 잃게 되고 세상과 분별이 없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몇 방면에서 교회의 허락과 양보를 얻을 수 있다면 교회는 모든 위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않는다면, 만약 그것이 우리와 가까워지려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좁은 문을 확대하고 작은 길을 넓게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광을 희생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슨 일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사탄의 바뀐 정책은 지금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핍박했지만 지금은 환영합니다. 환한 눈은 당신을 두렵게 할 수 없지만 웃는 얼굴은 당신의 마음을 얻을 것입니다. 만약 뜨거운 형벌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수 없다면 뜨거운 인정이 여러분의 정절을 요동시킬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이미 세상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들은 여전히 이른바 정통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바로 로마 천주교가 첫 번째로 니케아에서 회의했던 때입니다. 그들은 또한 3일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아리우스의 이단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참으로 올바랐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하여는 아마도 이미 어리석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 중에서 비록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지만 결코 어떻게 또는 언제 죄사함을 받는가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니케아의 신경은 회개의 세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코 또 다른 하나가 있음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역시 침묵입니다. 아타나시우스의 신조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원을 얻는가는 역시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신앙은 옳은 것이었지만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는 이미 아주 분명치 않았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이때에 매우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이교도의 의식과 절기를 받아들였고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배 중에 일부분이 되게 하였으며 그리스도인의 기념일이 되게 하였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천년 이래로 교회는 갈수록 내려가 완전히 세상과 연합하고 나그네의 본질과 복된 소망을 잃고 세상을 식민지로 간주하고 교회는 온 세상을 변화시켜 그것으로 천국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은 지금 완전히 교회에 성취되었으며 주님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죽는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련합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매장되었습니다. 니골라의 교훈에 대하여 교회 안에는 평신도를 관할하는 계급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력, 재력, 세력이 있는 자는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조직을 사회의 조직같이 되게 했습니다.